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한두 번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인생의 큰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경험, 조금 나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한 인간의 인격을 바꾸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우리의 인식과 마음의 변화를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 참 우리의 삶의 변화는 더딥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더디 변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더디게 변하는 그런 사람인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더딘 변화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회심 경험이 아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지리멸렬하게 그냥 인생의 그 어떤 나쁜 행실들, 마음들, 불신앙의 생각들, 그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고민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살다가 집안에서 큰 분란을 경험하게 됐죠. 그가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야곱의 삶에 아주 중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에 심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의 삶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아주 긴 시간을 쓸데없는 필요한 없는 불필요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가 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믿음 없는 삶의 어리석음이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20년의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2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냥 라반 밑에서 일생을 살다가 삶을 끝낼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야곱은 놀랍게도 이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이 중요한 변화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으로 가장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양떼들 중에서 얼룩진 것, 아로운진 것, 점박이를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매우 적은 양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될 가능성, 자신의 소유를 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부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단 6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염소와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그런 짐승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만 경험했겠습니까? 야곱은 이 6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거론하는데,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이 6년 동안 품삯을 6번이나 바꾸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년 동안 6번 바꾸었다면 그건 1년에 2번씩 품삯을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유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점박이, 아롱진 것,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품삯을 바꾸어서 이제는 점 있는 것만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온 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점 있는 것이 계속 태어나니까 이제는 얼룩무늬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 온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야곱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소유는 계속 늘어나고 라반의 소유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의 몫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소유는 늘어나고 라반의 소유는 늘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 야곱은 점점 거부가 되어가고 있고 라반이 이 소유한 것은 늘어나지 않을 때에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1절과 2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야곱과 품삯을 계산할 때에 야곱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라반도 라반의 아들들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깨닫고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이 그동안 야곱에게 해왔던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야곱의 이 소유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얼굴이 그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얼굴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야곱의 이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자꾸 라반에게 대하여서 말할 때에 그가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라반이 여차하면 야곱을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점점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데 소유가 늘어갈수록 야곱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삶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루하루가 가시방석과 같은 삶의 괴로운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야곱이 자기의 장인을 떠나고자 하는 결심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반의 안색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라반을 떠나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고자 하는 결심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제는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열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야곱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후로 야곱은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20년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다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기꺼이 말씀해 주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많은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별한 때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삶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인생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과 인생길을 위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부단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질 때마다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라반의 지독한 경계를 받으면서 그가 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런 어려운 시간마다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은 이 일을 결정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자마자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모세가 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항상 레아를 먼저 부르고 라헬을 나중에 불렀습니다. 그것은 레아가 연장자이고 레아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변화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부르고 레아를 뒤에 부르는 것은 야곱이 이제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지도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삶의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주자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바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단행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그렇게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12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장인 라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양떼들이 많아져도 그것을 단순히 기뻐할 수 없고 자기의 장인이 안색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일생 동안을 라반에게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그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제 라반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라반을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환경이나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야곱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킨 결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야곱의 삶에 일어나는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실 때에 야곱은 매우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라반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외삼촌은 능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는 시기에 집을 떠나 있을 때에 몰래 도망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라반은 무서운 존재였는데 어떻게 떠날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그가 그의 아내들을 불러 아내들을 설득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 그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아내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라반을 말할 때에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장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해롭게 했는지를 말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과 자기를 해하려 한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말을 곰곰이 읽어보면 야곱의 말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항상 자기 지혜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섣불리 결정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생각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부단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어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라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라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 그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도 선뜻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들도 야곱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자랐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녀들도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지참금을 주지 않고 야곱이 14년이나 일해서 봉사했지만 한 푼도 그녀들에게 돌아온 것이 없는 것을 그녀들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 외인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왜 외국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도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과 그 아내들에게 효력 있게 역사할 때 그들은 이제 환경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만 하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면 되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될 때라야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순종할 때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옥과 같은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종살이 하듯이 야곱도 하란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었고 세상의 물질의 포로가 되었고 사람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에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라반의 밑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온통 세상이 헛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멀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물질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앞길은 가시밭길과 같은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지만 얻는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준은 참으로 어리석고 비천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훨씬 더 나은 은혜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높여야 합니다. 말씀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더 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더 약해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삶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고 하란에서 라반에게 사로잡혀 있는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